미디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6개 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6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의석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회와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4일 저녁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10시 2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호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어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 지원을 위해 전투기를 동원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가 반군 공세를 주도하고 있고 이 점을 우려한다면서도 이것이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의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러시아의 잔혹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에 등재된 테러단체에 맞서 이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 반군 세력들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의 근거지인 북서부에 위치한 알레포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이후 알레포 남쪽의 주요 도시 하마로 진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군은 이에 대응 공습을 실시하면서 맞서고 있다고 양측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어제 시리아 내 미군과 연합군 주둔지 인근의 군사 장비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날 아침 유프라테스 군사지원지역 인근에서 트럭 탑재식 다연장 로켓 발사대 3문, T-64 탱크 1대, 인력수송용 장갑차량 1대와 박격포 여러 문 등의 무기체계들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앞서 이 무기체계들이 미군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군과 연합군의 분명하고도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다만 시리아 내 파트너와 작전에 대한 지속적인 이 같은 지원은 최근 시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와는 연관이 없다면서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격퇴라는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기관시설 보호를 위한 방공체계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나토 수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3일 저녁 열렸던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점에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1000km 구간에 동맹국들의 무기 제공 등을 통한 대대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서 나토 가입은 필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지중해 일대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호위함 등 함정 여러 척에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지르콘 여러 발 그리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칼리브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을 위해 동지중해 지역 내 러시아 병력들이 증원됐으며 천여 명의 병력과 선박 10척, 항공기 24대가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재 정부군과 반군이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시리아의 인근 해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앙골라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주앙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내 관련국 모두의 이익을 가져다 줄 로비토 아프리카 횡단 회랑, 이른바 로비토 회랑 지원을 위해 미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로비토 회랑 구상은 민주콩고, 잠비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대서양에 맞닿은 앙골라의 로비토 항을 연결하는 대규모 무역로 개발 계획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오늘 뉴스 투데이는 한국 계엄 사태 관련 2시간 특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체됐지만 한국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부처는 이날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였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즉각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치의 파장이 계속될 경우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나가 있는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국민들의 충격이 컸을 텐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에 휩싸였던 한국 국민들은 계엄 해제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행위라며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광화문에서도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었습니다.
김 기자, 간밤에 긴박했던 상황 요약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에도 10명째 탄핵 절차가 추진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총장은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권식 국회의장은 계엄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밤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과 의원 보좌진, 그리고 계엄군간 대치가 벌어졌고 계엄군은 의원들이 집결한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의결 정족수를 넘은 190명의 의원이 모인 가운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한 겁니다.
네, 김 기자, 계엄 선포가 해제가 됐지만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4일 비상시국대회에서의 발언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분란의 내란죄를 완성했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집권 여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의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위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세 가지를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런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면서 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 번째 제안인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이 절차에 들어간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나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권력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 어제도 18명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갖다 찬성한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로 가든 뭐 자진 하여로 가든 이른바 대한민국의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김 기자, 이번 사태를 지켜본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한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4일 한국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굳건한 동맹국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향한 우리의 동맹과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명확하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 가치를 고리로 한 미한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진영의 가치연대, 이거를 민주주의 네트워크, 미국 중심의 진영 질서를 만드는 데 핵심 가치로 내세웠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여기에 사실상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에도 글로벌 정세의 안정화를 통해서 미국 국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한반도의 새로운 불안정을 야기하는 어떤 선택에 가깝거든요.
한편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지금도 쓰레기 풍선을 보내면서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남 심리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물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뭐 쓰레기 풍선이라든지 GPS 도발이라든지 사이버 도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일단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러시아 용병을 파견했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인 인명피해나 또는 물자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도발까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김명수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은 4일 오전 긴급작전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당분간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 등 대비 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합참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평시작전 지휘체계를 복원하고 군부대 이동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경계태세 2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폴 럭케머라 미한 연합사령관과도 현 상황에 대한 공조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부처는 이날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계엄령 거부를 위한 한국 국회의 만장일치 표결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긴밀히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약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경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되돌리고 이를 종료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민주주의는 미한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SC 대변인은 이번 상황과 관련한 BOE의 앞선 질의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선 약 20분 동안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기 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모든 직급의 대화 상대와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atch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OK with grave concern. We are seeking to engage with our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또한 토니 블링컨 장관도 보고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현지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국가에는 고유한 규칙과 법률, 절차가 있다며 한국 입법부의 작동 방식과 세부 사항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정이 해당 국가에서 준수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Every country of course has its own rules and laws and procedures. I'm certainly no expert in South Korean law.
미한 동맹이 철통 같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Let me also just mention that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and we're fully committed to that and ultimately here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 같다는 점을 말하고 싶고 우리는 이에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모든 정치적 갈등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 속 북한의 위협 수준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과 관련해 공유할 수 있는 위협 평가 분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 오사카에서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와 관련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한국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곳 워싱턴과 서울에서 모든 직급의 한국 측 대화 상대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 보좌관, 국무장관 모두 상황 전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진행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watch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OK with grave concern. We're seeking to engage our ROK counterparts at every level.
그러면서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 같다는 점과 불확실한 시기에도 우리가 한국과 함께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정치적 갈등 상황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캠벨 부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외신 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현지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n the ground there, but watching it very closely. Republic of Korea is
이어 한국은 가까운 동맹이자 파트너라며 우리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가능한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은 안보리가 다룰 사안으로 부각되지 않았고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도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3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 내부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n internal problem within South Korea. Obviously, it's a close ally of ours. We'll watch it carefully.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루비오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t's disturbing. Disputes with political opposition usually should get resolved within the political sphere.
상원 외교위 및 군사위 소속인 케인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의 갈등은 보통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입법부의 다수당이 누구이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계엄령을 사용하는 건 거의 항상 나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향후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민 롬니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현 시점에선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I'm really not going to comment at that this point. That's something I'm studying.
민주당의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도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으며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 의원도 방금 관련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벤카딘 의원은 이날 VOA에 상원 외교위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 국회의 조치를 인정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에 대한 우리 양국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한국 국민들의 결의와 한국 제도의 회복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건 국민 통치의 근본적 토대를 훼손했으며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민주주의에선 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이런 문제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선 내 부모님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태어났다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수천 명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독재자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엄령으로 휘청이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령 해제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분명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신뢰는 무너졌고 국민들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위태로운 시간 동안 어떤 경우에서도 폭력은 피해야 하며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인권 침해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오마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며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반대 세력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분명히 규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위해 싸우는 시위대 편에 굳건히 서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적 규범과 기본적인 인권이 반드시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후인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조금 전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고 오전 5시경엔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한국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이번 상황을 우려를 갖고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추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유럽연합 EU 대변인도 한국의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3일 캐서린 웨스트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 명의에 성명을 내고 영국은 12월 3일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주재 우리 대사관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번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의 요구에 따라 4일 새벽 이를 해제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였으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즉각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치의 파장이 계속될 경우 한반도 안보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국가정보분석관은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전격 계엄령을 발동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지만 실제 발동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has really hit some significant roadblocks in part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자신이 문제 또는 위기라고 인식한 정치 안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 상황에 따른 대치 국면에서 정부 정책 추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지지율도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검사 출신으로 법을 잘 알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세력이 군 조직을 이용해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발동된 것은 아니었고 또 대통령이 곧바로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계엄령 선포 자체가 민주주의의 진전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에 따른 한국 정치 상황의 전개를 국제사회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이날 VOA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북한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율이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다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날 VOA에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측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이 이번 계엄령 선포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조야는 충격과 우려, 분노를 느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까지도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그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정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조금 전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으며 오전 5시경엔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한국 헌법의 77조 4항과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일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국회의 요구에 의해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ccording to Article 77 of the ROK Constitution, he is entitled to do that. The National Assembly convened and voted to raise martial law. And it seems like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대 동아시아 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 요구를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진정한 국가안보 비상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오랫동안 논의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내에서 격렬한 논쟁적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계엄령에 대한 한국 정치 전반의 반대가 존재하고 한국 내에서 일부 혼란을 겪은 뒤 다시 안정된 민주주의로 나아간다면 다소 우려스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는 있겠지만 미한동맹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s a positive view on the trend line goes that there is opposition to what Yun has done in martial law.
그러면서 모든 것은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지고 미한동맹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도 수년에 걸쳐 미한동맹은 한국의 정치적 발전과 함께해왔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왔다면서 계엄령 사태에도 미한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Over years, the alliance has survived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you know, and has prevailed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특히 미국이 긴밀한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원칙과 메커니즘의 완전한 작동을 함께 추구하는 나라로서 한국과 함께 해왔다는 점이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면서 한국의 정치적 성장을 추동해온 미한 동맹의 강력함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여파로 한국 내 정치적 불안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사태가 너무 혼란스럽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종식된다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is is a relatively short-term event that does not get too chaotic, certainly not too violent, then I think the
그러나 한국 정치가 혼란스러워진다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와 다른 사업 이해 관계자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잠재적으로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은 계엄령 선포 사태 초기에는 약간의 충격과 놀라움이 투자 환경에 반영돼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nvestor confidence in South Korea will sustain these developments. Well, I think there will be some initial shock.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며 한국을 투자하기 좋은 곳,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만드는 요인들이 다시금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상황을 악용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면서 미한 양국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한국 내 상황을 악용해 군과 시민들 사이에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 및 안보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이날 VOA에 북한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굳건한 미한 동맹과 방위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사태를 악용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고려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필즈 부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등 역내 행위자들이 허위 정보에 관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 직후 한국 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거리에 탱크가 집결한 사진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유통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위기를 이용해 한국 정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was monitoring during this martial law period is the examples of images flying around.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한국 정치권은 국민들의 정치 및 안보 불안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도 기자 오늘은 아무래도 한국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큰 뉴스겠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지금은 6시간 만에 해제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 배경과 의미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지인에게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도 기자는 어떠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네. 이게 실제 상황인가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네. 먼저 계엄령 선포 상황 그리고 담화문 내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밤 10시 20분이었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에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입니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였습니다.
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 비상계엄이 대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계엄은 말 그대로 엄하게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네. 한국 헌법 77조에는 이 비상계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사항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네. 규정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언론, 출판, 집회, 자유결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만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비상계엄령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령은 11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도기자의 설명을 요약을 해보자면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부가 나서서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그런 네네. 설명인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뭡니까?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밝힌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등 그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는 데다가 예. 예산 삭감을 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종북 세력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이 꼽은 그 두 가지 이유를 보면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네네.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되나요?
한국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그런 이유로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폐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이것은 공감하기 힘든 얘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치적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렇게 군법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이게 독재 정권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을 했고요. 조선일보는 헌법은 전시나 사병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사령관의 사성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에서 포고령이 나왔는데요.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계엄군은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그리고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인들과 시민들 간에 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국회가 열린 것이죠?
네. 국회가 열렸던 시간은 4일 밤 0시 47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온 지 2시간 20여 분 만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가 열렸고요.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네. 재석한 의원은 190명, 찬성한 의원이 190명,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고요. 또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던 군인 전원이 나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190명이 찬성을 한 거면 야당 의원들 외에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을 했다는 얘기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표결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 있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2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원이 찬성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18명도 모두 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군요.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생중계가 4시, 새벽 4시 27분이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그러니까 밤 10시 20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국방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김 장관이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계엄령 선포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것인데 한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자충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중앙일보에서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 예. 설마 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서 해제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연결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 강수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수민 기자, 지금 청계광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위에서는 2시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각각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그러니까 한 3시간 전부터 광화문의 동아면세점 앞에서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참가자들이 용산 집무실을 향해 떠난 상황이고요. 지금 시위가 끝나고 좀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덕수궁의 대한문 앞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켰던 이재명 한국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강 기자, 비상계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비상계엄령 선포에 서울 시민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5시간 전쯤에 광화문에서 만났던 시민들도 계엄령 선포 자체가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시민들의 반응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계엄령 관련 뉴스를 들었을 때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공항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제 일본 도쿄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진짜 뉴스인 건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 건지 제가 보고도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뉴스를 접하고 도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서울에 와서 제 눈으로 직접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성숙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민의가 정치에 잘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되게 정치는 다양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의 모습이 너무 분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화합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가 이제 한 3분 정도 후에 이제 현실이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인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그때 이제 여러 지인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저도 먼저 연락을 취하고 하는 식으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이제 영문을 모르고 있고 저도 같은 심정이었고 일단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빨리 해제될 수 있었던 건 상당히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제 한숨도 못 잤는데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경과를 다 지켜보면서 빨리 가결되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 기자.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비상계엄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 집회는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나요?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모레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7일에는 총궐기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강수민이었습니다.
네, 서울 강수민 기자로부터 서울 현지 분위기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간 경제 관계에 긴장이 흐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조선과 반도체, 원자력 부문 등에선 양국이 협력해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라인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석자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와 같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라인 씨 석자는 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관계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한국도 여전히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미 제조업 투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인 씨 석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며 한국의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많은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처럼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고 현재로서는 우선순위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가 가진 유일한 수단은 관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골은 윌슨 센터 한국 센터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파트너들이 미국을 대하는 방식과 무역 적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국 경제 관계에서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think we would have to expect that there will be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n economic relations as the two countries try to work through these issues.
스탱거론 센터장은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5% 관세보다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에서 20%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집권 1기 때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집권 2기 때는 보편적 관세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줄이거나 미국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도 이날 B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믿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종의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보편적 관세나 특정 관세 부과 외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의 경제관계에는 여러 난관이 놓여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규제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2일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 통제 강화 방안으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출 통제가 트럼프 2기에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지급해온 보조금 혜택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법들을 통해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등에 대한 세금 공제와 대출,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아 미국 현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그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 자동차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기 자동차 산업은 현재 막대한 보조금이 필요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m pretty sure Trump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y're not going to be so keen on electric cars.
브라운 교수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 일부 제협 사항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무역 대표부의 주요 초점은 중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처음 6개월여 동안은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시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 문제와 중국과의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관대하게 대접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며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6개월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Korea might get a little bit, be treated a little bit leniently. But can't do that for long. It's got a sort of
브라운 교수는 미국의 문제는 여전히 중국과 한국 모두에 대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며 중국에 더 큰 관세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에서 수출 시장을 잃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매우 해로울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큰 문제지만 좋은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Trump wants to do something about that. And the focus is on China.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 인상을 피하려면 한국이 대미 투자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이 미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라는 사실과 이런 투자 중 상당수가 중요한 신흥 분야에 대한 투자이며 미국이 첨단 제조 역량을 회복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인쉬 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대미 투자이며 이는 완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의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동맹이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고 북한의 실제 위협에 대응해 동맹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한국은 다른 중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 세계 다른 중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더 강력하고 다차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 관계는 여느 중소득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와는 달리 안보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우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설명입니다.
But I would say South Korea is in a very special place in relationship to the other middle-income countries.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전문 지식을 가진 한국과 같은 우방과 동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 밖에도 조선과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태호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지난달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은 한국이 보유한 유지와 수리, 정비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LNG 운반선을 건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며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LNG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만큼 이는 한국과 미국이 에너지와 동맹에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2시간 동안 한국 계엄 사태 관련 보내드렸던 뉴스 투데이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